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19일 2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 동결한 미국의 조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 최고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2016년 이란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미 해병대 주둔지 폭파 사건으로 241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이란 정부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 자금인 17억 5천만 달러의 채권과 누적 이자가 뉴욕시티은행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줄곧 사건 연루 의혹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란은 폭파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원으로 2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란 정부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21일 미국 측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초강력 태풍 남마돌이 19일 일본 최남단 규슈 지역 북서부를 관통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지 시각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태풍 남마돌의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풍속은 초속 35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태풍으로 인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800평 이상의 항공기 이륙은 금지되고 신칸센 초고속 열차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또 규슈 지역 내 35만 가구의 전력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20일 하루 남부 도카이 중심 지역에 최대 300mm의 엄청난 폭우를 경고했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출국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언론은 총리가 피해 상황을 살핀 뒤 20일 오전 일본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더 많은 지역을 해방하기 위해 반격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동부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발표 이후 18일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상황은 소강 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헤르손과 동부 마리우폴과 같은 러시아가 점령한 다른 지역들을 해방하기 위해 반격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르키우주 이지움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사용한 지하고문실로 추정되는 곳이 하르키우주 데르하치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8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러시아군이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에 퇴각한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치 않다며 높은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인 헝가리에 대한 75억 유로, 미화 74억 8,4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EU 예산 행정 담당 집행위원은 18일 기자들에게 이번 제안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정부의 부패와 법치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EU 예산을 보호하고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법치와 인권과 관련한 EU의 권고를 외면했고 이에 EU는 헝가리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시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규정,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미한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 자산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 대북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미국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점점 핵 사용과 관련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핵 공격은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한 7차 핵실험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조율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 개발하는 것은 역내와 세계 안보,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에 차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준비 차원에서 실무급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이번에 4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미한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선 미국이 최근 열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선제 사용의 길을 튼 핵무력 정책 법제화 조치 등 핵 위협을 노골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의도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 대미 압박 시도,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완전성을 갖춘 미한 연합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안보 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 합동 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6일 약 5년 만에 재가동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에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의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데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미한의 대응 태세가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 때 공동 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 때 보도자료에 머물렀던 회의 결과물이 이번엔 공동성명이라는 격상된 형태로 나온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활용 강화와 핵 또는 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훈련과 연습의 증진 등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마친 후에 공동성명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하고 또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미한이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회의도 개최하기로 한 점 또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됐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와 운영과 같은 확장 억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됐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간담회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지속 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조 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5세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을 한반도 영내에 전개하는 것도 미 측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제는 이제 무력시의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확장 억제 합의도 그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좀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사용 시 상응한 즉각적 보복 방침을 천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지나친 확전과 전면전을 가져올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상응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북한이 사용한 핵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술핵을 사용하면 전술핵, 전략핵을 사용하면 전략핵, 그리고 우리가 입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복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북한이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지휘협정합동위원회가 열려 사드부지 추가 공여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여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2차 공여 면적은 40만 제곱미터로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만 제곱미터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포대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부지 공여가 뒤늦게 완료된 것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사드에 반발한 중국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 의지가 강한 현 윤석열 정부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병력과 유류의 휴일 심야 차량 수송 강행에 이어 부지 공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상호 운용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일상적인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랭포드 미 해군 대변인은 16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부산항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로널드 레이건 함과 관련 미국 함정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국민과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의 자산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양자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들은 한국군과의 상호 운용성과 팀워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방어 위준의 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언제 입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지난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이용해 미 7함대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번 주 부산에 입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핵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5년여 만이며 입항은 같은 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은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을 비롯해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3일 레이건함과 순양함, 챈슬런스 빌함을 비롯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베리함, 벤폴드함 등이 포함된 항모 타격단이 전날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7함대 작전지역에 전진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 내 한국계 하원 의원들이 미한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 북한과 같은 독재주의 정권의 위협에 대항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전날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미한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 사무실도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 한인단체들이 미한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데 김 의원이 힘을 보탰다며 김 의원은 미한 파트너십의 리더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되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40년 전인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이 서양국과 처음 맺은 외교관계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식량 안보와 보건 협력,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 연설을 계기로 미한 정상회담 등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20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유엔을 수호하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글로벌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is is a moment to defend the United Nations and to demonstrate to the world that it'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6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 식량 불안을 해결하고 세계 보건과 보건 안보를 발전시키며 유엔 헌장을 지지하고 유엔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우선 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 식량 불안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스페인과 함께 식량안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새롭게 유행 조짐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을 언급하면서 세계 보건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Second, we will again make global health a key focus on this year's high-level week.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보건 위협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유엔 총회 기간 블링컨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 회의를 공동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에서 당면한 다른 공중보건 위협을 다루고 다가올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공중보건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유엔 총회에서 다룰 주요 목표로 우리의 역할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미국 정부가 세계 식량 안보와 보건, 유엔 헌장 수호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시슨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w on this last point, Security Council reform, we do not believe the United States should defend an outdated status quo.
시슨 차관부는 미국이 시대에 뒤처진 현상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안보리 개혁의 장애물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만 21세기까지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믿을 만한 현실적 제안과 관련해 합의할 것을 각국에 진지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글로벌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지역적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슨 차관보는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개막 첫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해왔지만 올해는 영국 엘리자베스 전 여왕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하루 늦춘 21일 연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 기간에는 미한 한일 양자 정상회동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 탄압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가 유엔의 결속을 위협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77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총회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유족이 미국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책임 추궁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가족을 17일 만났습니다. 이날 만남은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을 방문 중인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자택으로 초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공항에 직접 나와 이대진 씨를 환영한 뒤 함께 원비어가 안식하고 있는 오크힐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자택으로 이동해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대진 씨는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신디 원비어 씨에게서 한국의 어머니들과 같은 엄마의 힘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인 만남은 참 좋았고요. 이제 신디 원비어를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신디가 엄마로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에 정말 위대한 결과물이 있었다. 그래서 더 뵙고 싶었고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엄마의 힘이 대단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원비어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귀한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몰수하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북한에 5억 133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원비어 부모는 지난 1월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에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씨의 동생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됐고 하루 만에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해양경찰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대진 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와 이 씨는 이날 만남에서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씨는 원비어 부모에게 사법 절차를 활용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책임을 강제하는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었고 앞으로 북한 자산 몰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관련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첫 만남이었고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저희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또 한국 내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비어 부분은 미국에 됐지만 저희들은 한국 내에서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이날 면담에 동행한 한국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비어 부모와 이대진 씨가 이와 관련한 네 가지 사항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양측은 사법 절차를 활용해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전 세계 북한 자산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함께 북한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자산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원비어 부모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태경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대진 씨는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한두 달 안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원비어 씨의 부모는 화상이나 대면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대준 씨의 사망 2주기인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고인의 공식 장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준입니다.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거행됐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실종된 미군에 대한 신원 확인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며 당국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6일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쟁 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매년 이날 우리는 포로로 잡혔던 미군 장병을 기르고 실종 미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실종된 우리의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Every year on National POW and MIA Recognition Day,
오스틴 장관은 8만 1,000명 이상의 미군과 민간인들이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전문가들은 그중 거의 절반의 유해가 수습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막대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81,000 American service members and civilians remain unaccounted for.
오스틴 장관은 하지만 이것은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며 미군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은 나라에 엄숙한 약속을 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보답해 이 나라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미군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할 것이라는 엄숙한 약속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희망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종된 우리 미군들에 대한 답을 찾고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We will never give up hope. And we will never stop working to...
미국에선 1979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이후 매해 이날을 기리는 행사가 전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군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9월 16일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전히 실종 상태인 미군들의 가족을 위한 답을 찾을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쟁 중 실종된 미국의 모든 아들, 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놀라운 용기와 애국심 그리고 의무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전쟁포로 출신 미군들에게는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늘 투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우리는 미군의 영웅들에게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서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펀 섬터 윈부시 DPAA 수석 부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한국전 전사자의 유해를 처음으로 상호 인수한 것을 상기하며 이는 이번 회기 연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With a significant milestone when we conducted the first ever joint repatriation.
이어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푼 신부의 신원 확인도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우리는 실종 미군의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신원 확인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PAA에 따르면 해외전쟁에서 실종돼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2차 세계대전의 경우 총 7만 2,295명, 한국전은 7,527명, 베트남전은 1,582명입니다. 한국전의 경우 16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군 전사자는 6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전에서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군 유해의 경우 대부분인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전년도보다 17만 톤 증가한 1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전체 북한 주민의 68.6%가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15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22에서 2032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인구 2,600만 명 중 1,780만 명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 명 증가한 것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25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주민 중 식량 부족 인구 비율도 전년의 63.1%보다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인이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 2,100kcal보다 낮게 섭취할 경우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성인들의 하루 섭취 열량 평균은 이 같은 기준치보다 475kcal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해의 446kcal보다 29kcal 늘어난 겁니다. 아울러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21만 톤으로 전년도의 104만 톤보다 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농무부는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 상황의 원인으로 경제적 제약을 꼽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응 여파와 파괴적인 기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 악화에 따른 경제적 제약이 상당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77개 중조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은 전체 인구의 84.8%가 식량 부족에 노출된 예멘 다음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예멘과 북한, 몽골 등 3국을 아시아 내 최대 식량 부족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10년 후인 2032년 북한 식량 안보 지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2년에는 북한 주민 48.3%인 1,290만 명만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 10년 후 식량 부족량은 70만 3천 톤, 하루 1인당 평균 열량 섭취 격차는 381kcal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북 대화와 비핵화 가능성은 사라진 것인지 북한 핵 문제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2년 9월 8일은 북한 핵 문제에서 기록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선제 공격 등 11개 항목에 걸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법령으로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9일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무력 법제화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이어 2013년 4월에는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한 법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이미 핵 보유와 사용 원칙이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 나라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핵사용의 원칙, 즉 선제불사용, 소극적 안전보장, 핵전파 방지 등을 핵교리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조건은 최고 군사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최고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핵공격의 조건을 세세히 밝혀 공개했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이는 미국에 대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고 해서 미북 간 대화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행한 19,0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하면 핵정책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식량 문제와 인민소비품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식량난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지 못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 전망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전제로 한 대북 군사 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 보복체계를 갖추고 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도 배치됐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해 미국의 핵우산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동맹은 이미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췄다며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인해 대북 군사 전력이나 작전 계획이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defense plans are sound. We are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은 이미 지난 1년 이상 상대방의 의도를 떠본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대화를 해도 별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4년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겁니다. 미국의 USA Today 신문과 여론조사기업 입소스가 8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중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반기는 사람은 44%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미북 대화에 강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서밋 2022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격과 도발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이 재임 시절 시작한 대화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은 그동안 5차례 화상회의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아직 얼굴을 맞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미중 정상의 합의 여부에 따라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도 무한 경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과 타협 협력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중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진핑 바이든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의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길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20도, 양덕 아침 5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7도, 낮 20도, 구성 아침 8도, 낮 21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19도, 강계 아침 3도, 낮 19도, 희천 아침 6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21도, 개성 아침 12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9도, 낮 21도, 신계 아침 9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2도, 낮 22도, 장전 아침 13도, 낮 21도, 평강 아침 8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8도, 낮 22도, 장진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청진 아침 8도, 낮 19도, 김책 아침 10도, 낮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0도, 낮 15도, 김형권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2에서 6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 먼 바다도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년 전 버마 정부군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부군은 마을을 습격하고 강간하며 고문하고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죽인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74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습니다. 2022년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버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 대해 저지른 만행은 대량 학살과 반인류적인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2021년 2월 버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과거 로힝야족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많은 군부 인사들이 버마의 민주적인 미래를 없애기 위해 버마 국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마 군사정권은 민주화 세력이자 야당 지도자 4명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버마 군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뻔뻔하게 무시한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 같은 폭력의 확산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민족과 소수종파는 버마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버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협약에 따른 버마에 대한 독립조사기구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버마의 군사 만행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전 세계에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또 버마군의 행위와 관련된 정의와 책임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지지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버마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2017년부터 미국은 로힝야족과 버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17억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은 버마 라카인주에서 정부군의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로힝야족에 대해 선도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와 이 지역의 다른 로힝야족들을 돕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글라데시 등 이 지역 출신 로힝야족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의와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버마 군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증가하며 버마에 있는 모든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로힝야와 버마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19일 이란 화물기 3대를 제재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이란 화물 수송기 3대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상무부가 제재한 수송기는 이란의 3개 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잉 747로 전자부품을 러시아로 수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며 재급유, 유지 보수, 수리, 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항공기 예비품을 제공해 항공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를 도모했던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특히 전자장치와 항공기 부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국방산업 기반을 약화시켰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차단된 것을 채우기 위해 이란과 같은 버림받은 국가와 교류할 경우 미국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무부의 이번 제재로 미 수출 규제 위반 목록에 오른 항공기는 총 183대가 됐습니다. 이란이 19일 2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 동결한 미국의 조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유엔 최고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날 2016년 이란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했던 미 해병대 주둔지 폭파 사건으로 241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보고 이란 정부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중앙은행 자금인 17억 5천만 달러의 채권과 누적 이자가 뉴욕시티은행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줄곧 사건 연루 의혹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란은 폭파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지원으로 20억 달러 상당의 국가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란 정부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리는 21일 미국 측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초강력 태풍 남마돌이 19일 일본 최남단 규슈 지역 북서부를 관통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지 시각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태풍 남마돌의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풍속은 초속 35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태풍으로 인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800편 이상의 항공기 이륙은 금지되고 신칸센 초고속 열차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중단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또 규슈 지역 내 35만 가구의 전력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20일 하루 남부 도카이 중심 지역에 최대 300mm의 엄청난 폭우를 경고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19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여왕의 관이 현지 시각 오전 11시 정각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여왕의 96년 삶을 기리기 위해 런던의 상징인 빅벤 종이 96번 울렸습니다. 그 뒤 영국 해군 장병 142명이 여왕의 관을 사원 안으로 운구했습니다. 런던에는 수천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 관이 운구되는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들인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가족을 비롯해 약 200개국 정상들과 고위 인사 등 내빈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진행했던 캔터베리 대주교는 여왕이 21세 때 공표했던 영국과 영연방을 위한 전생에 걸친 헌신 약속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애정으로 통치했던 지도자는 흔치 않다며 이런 지도자는 앞으로도 사랑받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배당을 비롯한 영국 전국에서는 2분 묵념 시간을 갖고 여왕을 애도했습니다. 트럼펫이 울리고 사람들은 영국 국가를 합창했습니다. 예배당 바깥에 있던 군중들도 일제히 합창에 동참한 뒤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남편 필립공이 묻힌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교회 지하 납골당으로 운구된 뒤 안장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시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계 공동성명 규정,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